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부르신 소망을 따라 어떻게 교회가 되어 갈수 있는지,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수 있는지,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어 깨닫기 소원하오니, 주님 가르쳐 주옵시고, 교회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오면서 지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확증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졌던 그 오랜 구약 시대의 전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경륜의 시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그 고백 가운데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2장 10절에만 고백된 것처럼,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완수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 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권세에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각양 지혜를 교회로 하여금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까지 오면서 확인했습니다. 쉽게 뭐 요약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와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 교회는 과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확인되는 사실, 이렇게 확인되었던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분명한 진술이 있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하십시오 하는 명령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답게 살고 교회답게 행하고 교회답게 생각하고 교회답게 결정하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서술하는 진리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indicative truth가 있어야 명령하는 진리가 세워집니다. imperative truth가 세워집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나 하는 것에 대한 요약이라면, 4장부터 이후에 이루어지는 6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만드신 바 그의 충만함인 교회가 되었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갇힌 사람들은 되게 갇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권면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오늘에 있는 현실에 있는 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나는, 이 갇혀 있다는 말은 그의 현실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갇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삶, 우리 예수께 이끌리는 삶, 온전히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이 권한다, 이게 파라칼레오 한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일을 그가 순종하여 행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영어 번역들은 대개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합당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을 편지에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좀 이 부끄러운 경험이긴 한데 굉장히 오래전의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병원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때 운전을 다른 펠로우가 하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고 좀 시간이 급해서, 오후에 검사가 급해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렇게 유턴을 했습니다. 근데 유턴을 하자마자 딱 교통경관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던 펠로우가 이 창문을 열고 경관을 바라보면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좀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좀 겸손하게 사정을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경관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무슨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환자가 급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는데 당신이 우리를 잡으면 되겠어? 이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데 제가 좀 민망했어요. 하여튼 그 경관이 이 젊은 경관이었는데 뭐 그 사정을 이렇게 알았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혼자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딱지를 안 띄고 선생님들 뒤에 계시고 저도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면서 그 소리가 계속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사실 중앙선을 침범했던 거를 어떻게 어떤 형태든지 변명을 해서 딱지를 띄는 일을 모면했지만 사실은 딱지보다 더 따가운 그런 훈계를 젊은 경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 그 훈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정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그가 강하게 권고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두 가지 큰 권면이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그 합당하게 사는 그 방법이 그 사는 모습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앞에 보면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방법, 삶의 길, 문법과 같은 건데,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문법이 필요한데, 그가 말해준 이 문법이란 결국 그 뒤에 나오는 하나됨을 지키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겸손함, 온유함, 참아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이것이 사실은 하나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얘기할 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라는 아주 지극히 겸손한 자기 이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교회 가운데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겸손, 정말 제 자신을 봐도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 수 있나, 겸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겸손한 것이 어떻게 확인되는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주장을 하다가 주장이 서로 부딪힙니다. 주장이 서로 부딪힐 때 내 주장을 마침내 끝내 못 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주장을 내가 왜 끝내 내가 옳고 끝내 내가 고집스럽게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일까? 왜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일까? 왜 그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제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경험이 되고 또 교회 가운데서도 경험이 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갈등하는 이 일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에 없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일을 다루는 내 뜻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뜻과 내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같은 마음, 그 같은 마음을 가지라. 우리 나중에 좀 보겠지만 빌립보서 2장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주님이 쭉 항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 일밖에 이 방법밖에 이 뜻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주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시면서도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 위에 순복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위탁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비로소 험불함, 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이름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온유하게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서로 동역한다고 하지만 이 동역한다는 뜻은 그 동역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최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다 모든 차이가 다 순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순복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쉽게 깨뜨리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한국교회 교단이 374개가 있다 그래요. 374개가 있는데 교단이 그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286개가 있다 그럽니다. 이게 작년 통계인데 그 장로교 교단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고요. 그 다음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이에요. 여러분 합동하고 통합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자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는 것은 힘을 아끼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몸이 하나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다.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과 유대인 그 어떤 다름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고백을 확증하는 세례, 한 세례와 한 믿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예수,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아주 본질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얼마나 길고 넓고 높고 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통일되신 하나님의 그 큰 하나 된 사랑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 다름보다는 항상 크고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축도를 할 때 있을 찌어다가 옳은 공 아니면 있기를 추거나옵나이다가 옳은가 때문에 교회를 쪼갰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 이것이 옳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옳은 태도인 양 우리가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COVID-19 시대를 통하여 지나면서 교회에게 아주 특별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연단이란 불같은 연단이란 불같은 시련 가운데 우리 교회를 들여 녹이실 때 불순물 필요치 않은 것들이 녹아지고 녹아져서 이 그간에 이래도 괜찮나 보지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잘 살았던 것처럼 갖고 있었던 우리 아주 강고한 시스템 강고한 선입견 강고한 생각들을 지금 불같은 시련 가운데 넣고 깨뜨리고 녹이시고 흔드셔서 이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건져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나? 왜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서로 깨지고 교회 가운데 나눔이 있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나? 못하나? 용납하지 못하나? 하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내 전통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어떻게 존귀함을 받는 것보다 내 이름이 어떤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겸손도 온유도 사랑도 용납함도 사라지고 깨어지는 현실이 됐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돌이켜 이 교회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는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써요. 사도 바울, 여러분 내가 좀 바보 같은 거를 좀 용납해 주세요. 다시 말하는데 좀 용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없는 척 덮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용납이 아니에요. 용납한다는 뜻은 하나 이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부모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 대해서 교정하는 그런 어떤 따끔한 훈계가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돌이킬 때 용납해 주시고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녀들은 잘못한 것 앞에서 회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한 철저하고 정직한 인정, 고백,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히 겪어야 되는 아픔, 합당히 이 교정하는 가운데 치러야 되는 어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그러나 그것들을 겪어가는 과정을 교회가 그의 아픔이자 동시에 우리의 아픔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잘못한 사람들이 용납받을 거를 믿고 그 잘못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용납함이 없이 숨기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 용납함이란 회개의 철저함이 있는 것이고 회개의 그 철저함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돌이킴이 있고 그거에 따른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 안에서 용납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이 통일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 그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우리가 다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질문이 나는 거예요. 현실을 겪으면, 다른데? 저 사람과 나는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의 형편과 내 형편은 같지 않은데?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이 처음에 시작되는 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 접속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러나, 영어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But 여기에 여기 보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원문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가 뭐냐면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카리스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우선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첫째 어떤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혹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장해서 받거나 어떤 일을 행해서 합당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우리에게 이 주어졌다라는 이것이 뒤쪽에 보면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가 쓴 편지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번 다시 나오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된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값을 치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므로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분량은 누가 정해요? 받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가장 잘 맞는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게 완벽하게 맞는 것을 주신다예요. 그게 예수님이 정하신 분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을 결정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것이 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8절에 보면 이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건데, 그 시편 68편 18절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편 68편은 하나님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감사한 시편입니다. 어느 시편이 뭐 그렇지 않은 시편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이 시편 68편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읽은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68편의 구절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남편으로 보호해 주신 그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출발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왕들과의 여러 국가들과의 갈등과 전쟁 가운데서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보면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적군과 싸워 이겨, 그 싸워 이기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셔서 개선하시고, 개선하신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른다는 말은 이 높은 곳으로 오른다는 말은 이 승리한 그가 승리를 확증하는 보좌에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은 이가 포로된 자를 잡고, 그리고 이 항복한 자들로부터 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조공을 받는, 그리고 그 조공을 받은 이후에 어때요? 자기와 함께 일한 자기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상황을 시편 68편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왜 여기는 받았는데 여기는 주셨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 역변과 사본에 따라서 그렇게 읽는 그런 다른 사본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런 복잡한 거는 일단 넘어서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시편 68편 18절에 그가 높은 곳에 그 산에 보좌에 오르셨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승천 승귀하셨다, 모든 이름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여기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오늘 7절에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에 따라 자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 시편 68편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상황과 예수님으로 받은 은사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선물이 되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사단의 괴계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정죄함과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죄 결과로 인한 사망 권세를 꺾고 이기신 결과, 개선의 결과, 승리의 결과가 우리 삶에서 확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안 들 수도 있다는 게 비교하는 거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나누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 난 아무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받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특별히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암행어사입니다. 과거에 우리 역사에 보면 암행어사는 왕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 그에게 권세를 줘요. 왕이 그에게 주는 권세, 이게 은사, 카리스마테잖아요. 그가 그걸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그는 행색이 초라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고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그 암행어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비루하고 초라하고 남루하게 살면서 결국 마침내 뭘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것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에 생각지 못했던 세상 사람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암행어사로 보내셨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헤아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서 풀어줍니다.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말에는 헬라말 그 동사에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이거를 누가 행하는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특별히 요 11절에는 아우투스라는 그가라는 그걸 다시 써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NET라는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t was he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신 분이 그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각양 다른 은사가 있지만 그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신 그분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각양 은사의 다름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그 마지막 말이 주셨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친히 직접 대면하여 선택한 주님의 일꾼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이후로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도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사도라는 그 정의를 주님께서 대면하여 직접 선택하신 사람 이 사도라면 그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때 이 보냄을 받은 자가 곧 아포스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누구로부터 사명을 더불어 보냄을 입은 자가 사도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 이후로 그들을 통하여 또 제자된 모든 이들을 사명과 더불어 세상에 보내신다고 할 때 우리를 그 이 부르신 소망은 결국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과 더불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도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선지자 됨과 또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누군가를 돌보고 그들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또 섬겨야 하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는 독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로 부르셨으니,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잘못 읽었기 때문에 성도와 이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그리고 성도라고 읽는 이런 태도 가운데 그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목사를 두고 우리 앞에 선지자를 두고 우리 앞에 누군가를 둬서 그 매개자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는 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안 그럴까? 글쎄요. 전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옳고 이 복음의 우리 모든 것에 우선한다면 진짜 좋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이 누대로 내려오던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병원은 환자가 잘 낫도록 하는 병원인데 그 환자가 잘 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그들의 위치와 하는 방법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병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각양 다른 은사를 그 분량에 맞게 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가 깨뜨려야 하고 우리가 바꿔야 갈 것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인데 성도가 우리가 이런 모든 직임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인데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그 가르치고 누군가는 돌보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존중하는 이게 전임사역자인 거예요. 이게 전임사역자라고요.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지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마치 세 개처럼 보이는데 이게 세 개가 아니고 같은 겁니다. 이게 뭐가 같은...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건데 성도가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봉사의 일을 한다 하는 건데 이게 각각 그들이 맡은 바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각각 자기가 맡은 각자의 일을 잘 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서는 겁니다. 이게 잘 나온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놓고 얘기할 때 눈이 발더러 뭐 서로 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손의 일을, 눈은 눈의 일을, 발은 발의 일을 각각 머리와 연결되어 자기의 일을 할 때 비로소 그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온전하게 세우시려 함이라라는 것을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가 아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 게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됐던 그 예를 우리는 우리 예수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요구를 하실 때 그는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가 묻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인생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주셨던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않고 마침내 약속에 이르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의 알미 하나님 그 행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거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우리 앞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러므로 그의 하신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세상 풍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장성한 것에 이르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면 척추를 다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뇌에서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 뇌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각 우리 지체가 되는 파트까지 전달이 되는 통로가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결될 때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바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바를 행하게 될 수 있는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장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장성하게 되는 그 분량에 이르는 각각 맡겨주신 일과 맡겨주신 일의 크기는 혹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크기와 다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이 마지막 현실은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라는 이 말로 다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믿고 맡겼는데 내가 믿고 맡긴 가장 본질적인 거를 너희들이 가장 존중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는데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뜻은 너희 가운데 아직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이 분량의 차이도 있고 이 수준의 차이도 있는 건데 원래 너희들이 그 수준의 차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너희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그들을 용납하려고 애쓰고 있어? 쉽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힘을 다해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 너희들 생각보다 내 뜻과 내 교회가 더 귀하고 존중한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애쓰고 있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지체가 되는 영광을 이루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되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서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각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섬기는 불만 없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저 멋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잘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앞에서, 우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내 뜻에 순종했구나, 네가 내 뜻에 따라 네 뜻을 순복하고 하나님 내 뜻에 내 뜻을 네가 믿고 따라주었구나,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합니다. 내가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러나 이 일한 것은 다 내가 아니고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이 주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 앞에 마주서야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그리고 용납함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혹여나 고백하건대 우리 가운데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생각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고 나누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아니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온전히 주 앞에 하나를 이루려 애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